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에베소서로 모시겠는데요. 16번째 시간입니다. 4장 30절 말씀부터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근심하시는 하나의 인격체시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 번 표현하지만 신인 동격이라는 말, 신인 동형론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성령을 근심하게 할까요? 앞서 언급한 죄 때문인데요.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할 때 성령이 근심합니다. 더러운 생각을 할 때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사람이 근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제가 끊기잖아요.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또 보면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떠나시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중생의 순간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인치실 겁니다. 신자는 구속의 날까지 계속되는 성령의 사역을 막을 수는 없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커다란 차이점은 무엇이겠어요? 진정한 차이점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죠. 31절로 3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마지막 두 구절은 서로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31절에서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 밖에 요소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주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 원하는 감정이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독이란 다른 사람의 견해에 대해서 가혹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가지고요,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쭉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몇 번씩이나 와서 저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목사님,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는요 악독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악독, 이 입에서 독이 나오는 그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또한 보면 노함과 분냄, 이건 여러분 감정의 폭발 아니겠어요? 노함은 구체적인 감정이고요, 분냄은 고질적인 겁니다. 그리고 보면 떠드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떠드는 것이란 권리에 담대하게 외치는 것인데 교회 안에는 여러분 여러 면에서 보면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이겠어요? 옳지 못한 거라고요. 내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여러분 다르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너무 반대하고 너무 힘들게 하면 상대방들이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회방하는 거라고 그랬는데요. 이 회방하는 것은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아주 이 악의를 갖고 그냥 아주 뭐 그 사람을 그냥 너무 해칠 어떤 그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 회방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버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어떤 그 악의, 악도, 분냄, 노함, 떠드는 것, 회방, 이 모든 것들을 버려버려라.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하나만 버리지 말고 다 같이 버리고. 한 번의 결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버릴 수가 있거든요. 주님 바라보면 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기에 이제 대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대조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이거 훌륭한 그리스도의 예절이에요.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러한 행위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가운데서 두 번째로 용서의 근거는 법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값없이 그냥 용서하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구체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기 위하여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대조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산상보훈에 나오는 용서의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인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네?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삶의 잣대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5장 전체의 주제는 교회는 신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의 약혼에 대해서, 교회의 체험에 대해서, 교회의 기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데 이제 곳곳에서 은유가 섞여져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4장에서는 교회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부름을 입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5장에서는 신부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장에서는 미래, 즉 교회가 하나의 신부가 되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날 신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행동하는 새로운 사람이며 그리스도에게 약혼했으나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결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는 휴거된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신부가 될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우리는 미래의 신부로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린 이제 주님과 약혼했습니다. 약혼했다고 하는 것은 신부요. 어느 면에서 보면 결혼과 거의 동급 용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처녀가 약혼하여 결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옛 애인을 만날 시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또 만나서도 안 되고요. 그 처녀는 오늘 밤 나름대로 계속해서 자기의 신랑에 대해서 준비하고 신랑에 대해서 사랑하고 신랑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교회의 약혼에 대해서 우리 보죠.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려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그 1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런 접속사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신자들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계실 때 모습처럼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권면은 흠과 티가 없이 그리스도께서 드려진 교회에 해당되는 것인데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속하는 이처럼 고상한 목표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랑의 행위를 위한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모든 신자 안에 내주하시며 모든 신자를 인치셨다는 사실을 배웠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4장 31절에 언급된 일들을 생각한다, 행한다면 곧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지 아니하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 날은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게 주 예수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보여주는 날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의 행동을 하도록 만들고 신자는 특히 용서에 있어서 하나님을 본받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인 행동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되어지는 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5장 3절 4절 말씀을 볼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에 묘사된 죄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성행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오늘날 세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죄악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도덕과 관련된 죄를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죄에 습관적으로 빠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죄에 조금만 빠져도 영혼의 경련과 괴로움이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에서 돌이키고 이러한 죄에서 빠져나와서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 필요, 괴로움 등을 하나님 앞에 아뢰인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아뢰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아뢰셔서 주님 안에서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음행이란 세상에서는 이게 뭐 다 정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신앙 안에서도 음행이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 육체적인 음행이 있지만 영적인 음행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또 보시면 온갖 더러운 것, 이건 모든 형태의 부도덕함들을 말하고요. 탐욕은 뭐예요? 돈이나 재산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욕심내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탐욕이라든가 온갖 더러운 것, 음행, 뭐 이렇게 나열된 여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죄의 죄목들 말입니다. 이런 건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떠한 소망이나 찬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울은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찬양하고 죄에 대해서 찬송하고 찬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잘라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희롱의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셔야만 합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러한 죄를 범하는 중생치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깃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죄를 범한다면 이것은 자기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의 간증이 어떠하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이러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예요. 뭐 영적으로 보면 타락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제가 제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라면 제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을 닮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악의 세력을 닮았다면 주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5장 6절로 7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너희와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한 죄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임하리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하셨습니다. 다윗이 죄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 등에 채찍을 내리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무사히 넘어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십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과 더불어 여러분을 저주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로 10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바울은 신자들에게 회심하기 이전의 상태와 좀 비교해 보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과 지금의 나는 어떠한가. 예전에는 어두움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빛에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터인데요. 한번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것은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반사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자체가 발광체는 아니에요.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반사해야 합니까? 모든 착함, 의로움. 그렇죠? 특별히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함입니다. 이것은 성실과 정직을 의미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그가 빛에 계신 것처럼 너희도 빛에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빛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뭐 되레 물으시는데, 저는 이것은 그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좀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반대되는 질문들을 하지는 않는단 말씀이죠. 11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그러나 책망은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 믿음 안에서 얼마나 잘 서야 될 것인가. 여러분,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두움의 일, 여기에 동행하면 안 되겠죠. 철저하게 우리가 그런 면에서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정말 이렇게 반사해내는, 하나님 그분의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14절을 봐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인간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우실 수 있으시고 일어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 무감각 속에 빠진 신자들이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좀 더 강력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썼다고 봅니다. 15절로 17절을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매기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이해하기 좋지 않겠는가 하시면서 이렇게 번역을 하셨네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보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 같이 되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살아. 이렇기 때문에 무감각한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행위에 대한 또 하나의 권면입니다. 신자는 지혜로운 일에 더 최선을 다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신자의 행위는 세월의 긴급함과 하나님을 위한 삶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니까요. 신자의 행위 안에 있는 전체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기차가 철도를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면에서 참 조심스럽게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좇아서 행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